8. 문화비유. 지난 밤에 예수께서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려고 늦게까지 자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정오 무렵까지 여리고를 떠나지 못했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은 점심을 먹으려고 잠시 멈추었고 한편 대중은 예수와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묵으려 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길을 갔다. 모든 제자를 위하여 예정됐던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문화에 관한 비유는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대체로 아켈라의 재황과 유대지방 왕국의 통치권을 얻으려고 그가 헛되이 시도한 것에 기초했다. 주님의 비유에서 역사적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아켈라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오의 화려한 궁전에 가까웠고 그의 수로가 그들이 여리고에서 출발했던 길을 따라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다. 어떤 왕자가 스스로 한 왕국을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으나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했던 그의 영지 사람들이 한 사신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왕이 현세의 지배권을 거부당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통치권을 거부당할 것이다. 다시 확실히 말하는데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권리를 이미 수여받았다면 사람의 혼이 속한 그런 나라를 받아들이고 인간 심성이 속한 그런 영토에 군림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영적으로 저희를 다스리는 것을 저희가 거부할지라도 지금 거절당한 그런 영의 나라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으려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것을 다음 세대는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귀족처럼 나도 내 열두 하인, 즉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부르고 너희 각자의 손에 한 문화씩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때 너희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내 지시를 잘 유념하라고 각자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될지라도 다른 아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도록 파송될 것이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의 청지기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희가 얻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너희 모두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청지기들이 함께 불려가서 결산하게 됐을 때 첫 사람이 나와 말했다. 주여, 당신이 맡기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며 내가 일에 충실했음을 증명했으므로 열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둘째가 와서 말했다. 주여,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 따라서 내가 다섯 성읍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셈하고 마지막 종의 차례가 되어 셈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한 문화가 있는데 내가 헝겊으로 싸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함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한다고 내가 알았으니 이런 계산이 너에게 있을 것도 알았으리라.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합당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종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람은 이미 열 문화를 가졌다고 말하자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비유와 지난번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을 너희 마음속에 잘 생각해보고 진정한 의미를 각자 찾아보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생의 기회에 대한 실질적 척도는 역량이다. 너희의 재능을 벗어나는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2. 충실함은 인간의 신뢰성에 대한 틀림없는 척도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자신의 재능에 맞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도 똑같은 충실함을 보일 것이다. 3.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적게 충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4. 기회가 적게 주어졌을 때 충실한 만큼 보상을 수여한다. 그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따르던 대중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길가에 머리 위로 걸쳐 있는 바위 그늘 아래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면서 기운 찬 풍미와 은혜로운 위엄으로 말씀했다. 자,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맞이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은 필사적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